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와지 마옵소서. 내가 이르되 한 번만 이번에 한 번만 따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응답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을 보는데 신약 한 군데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답이 앞에 나와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라는 얘기죠. 종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이란 건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일인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종말이 끝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종말이 가까웠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즉 내가 신에게 정성을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보겠다는 기도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기도의 실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밥도 먹고 살만 하니까 배고플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간절함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고 또 기도하려고 하니 사람들 또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요새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도 성경적이기보다는 아까 얘기처럼 인간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뭐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이 안 갈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베드로 사도는 경고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로 가서 보십시오.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한다는 건 말세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종말이 없다고 비웃는다는 예가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뒤에 8절에 보십시오. 사람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왜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은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란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역사와는 달리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었던 주변 국가들, 즉 하나님의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용됐던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이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종말을 의식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종말론적인 자세로 이 땅에 거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나그네고 그리고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는 언제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를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있는 그들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면은 정말로 세상 것을 구하지 않죠. 자기가 돌아갈 본향에 그 가치 있는 것을 구하며 살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만 나그네로 살지 않죠.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피가 하늘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지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아벨의 후손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비유를 통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는 연락이 안 되고 신앙생활도 정말 엉망으로 하는 사람 기도는 쭉쭉 받아진다면은 그거 우리처럼 가인처럼 연락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린 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을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 걸 안 받으면 열받죠. 누구처럼요? 가인처럼요. 자기는 충실한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먹지 못할 고기로 드렸는데 자기께 거부되는 걸 이해 못하죠. 당연히 내게 받아줘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아벨로부터도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의 자사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 이야기 다음에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녹도 창세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작이니까 먼저 유다서를 가서 보십시오. 유다서 1장입니다. 1장밖에 없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게 뭐죠?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여 불만을 토하는 자여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무두셀라라고 졌습니다.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든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이 왜 이 에녹이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의 의미를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지었냐면은 당시 그 셔련 내지는 부족 집단 사회를 이룰 때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불침번 경계병을 세웠다는 겁니다. 경계병을 세웠는데 외부에 치니까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운 불침범인자가 죽으면 그 집단은 침략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에녹은 누가 불침범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들고 불침범을 쓰는 거예요. 누가요? 무두셀라가. 무두셀라는 그런 뜻이에요. 불침범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창을 들고 외부에서 적이 오면은 그 창을 던지는 사람, 불침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불침범을 써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해주고 잠자는 그 자기 사람들을 깨워서 싸우게 해야 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 불침범만 믿고 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오리라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969세 무두셀라가 969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홍수가 나서 무두셀라가 죽었는지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왔는지 근데 성경적으로는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오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음으로 그런 자가 죽게 되면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였기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로 옮겨질 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되는 것이죠. 노아도 그렇게 종말의 현장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미 창세기 5장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종말이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게 살게 하시는지를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서 오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아마 열의 아홉 아니면 백의 95명 정도 이삭 사건입니다. 전부 다가. 또 그 이삭 바치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100세 낳은 아들을 바쳐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을 구하기 위한 롯이죠. 롯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롯이 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함께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죄인가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보기엔 사람이었죠.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냐는 것처럼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세 분이 왔는데 그들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둘이 천사였고 한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융숭하게 대접했죠. 대접을 받고서 떠내라고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만 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감추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려주겠다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의 관영함을 인하여 심판을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그것을 알아보러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고요. 그리고 누가 남은 겁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라는 표현 하잖아요. 내가.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성 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50만 있다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숫자를 줄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 내용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하면서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하며 끝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에 들어간 두 천사 얘기가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역시 나그네 대접을 위하여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건 뭐죠? 남색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안 내놓죠. 근데 결국 그 천사들이 나서가지고 그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롯의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벌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족이 있으면 연락해서 빨리 이성에서 빠져나가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 말을 들은 롯의 가족들 또한 지체를 하니까 두 천사가 롯과 부인과 두 딸을 끌고 나가버리죠. 약간 심판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고 롯도 롯의 부인도 두 딸도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그냥 천사가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여러분 잘될 것 같죠? 말씀 들으면 순종 잘될 것 같죠?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밖에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은혜로만 되는구나, 이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경성해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되냐고요. 말씀 들을 땐 그럴듯한데 집에만 가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자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저 자신을 보면 제가 확실히 아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지금처럼 잘 모를 때는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변화가 안 되고 그러면 목사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목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정말 은혜로만 되는구나, 이게. 그 아주 뼈저리게 느껴 가면 갈수록 이야, 정말 은혜로만 되는구나.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견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영어에 보면은 소돔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소돔이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돔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 남색을 뜻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소돔에서 그냥 아무튼 그들을 끌고 나가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못하겠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요. 이 사건을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까지도 시작하셨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이미 창세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종말의 심판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천사가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것이 말씀이든 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예? 지금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줬어요.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거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롯의 사위는 농담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담으로 들립니까? 농담으로 들립니까? 점검하시죠, 각자가요. 진담 같아요. 진담 같은데, 자, 잘 도망갑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갑니까? 아니면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까? 그 누가 끌고 가요, 그래서? 주께서 끌고 가요. 끌고 가면서 롯의 처처럼 뒤돌아봅니까? 잘 따라갑니까? 다 걸리죠, 여기에. 그게 우리예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자, 이런 곳,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세상은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런 곳을 향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최초의 기도가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심판에서 구원해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롯을 구하여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으셨기에 이 땅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에요. 예?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는 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줬어요,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다시 돌아가면은 이 세상은 심판할 것이다. 알려줬어요. 이야, 근데 정말 말 안 듣죠, 우리. 이게 밤새도록 이 얘기해도 우리는 정말 말 안 듣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심판받을 그 성을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19장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이뻐서 구원한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역할은 결국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분이기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배신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바로 읽을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신하여도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때문. 그러므로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여 롯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롯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아마 천사가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안 나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저하면서 보석이나 하나 더 챙겨 들어갔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 끌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원편 원치 않든 간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것보다는 더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으로 여겨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목동들끼리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네가 먼저 택해라 했고 롯이 먼저 택한 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땅. 비록 몸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그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은 즐겁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여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상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치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지만 심령이 그들의 죄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팽배한 그 죄악을 보면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늘. 저는 이 롯의 심령이 이렇게 상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롯이 비록 자기가 보기에는 거기가 좋아 보여서 택해서 갔지만 거기서 그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하며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면서 롯의 심령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여기가 좋은 땅에 롯이 보기에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땅에 근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죄의 관영함을 보면서 우리도 뭡니까? 적어도 롯처럼 상한 심령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는데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상한 심령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또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혹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건 은혜예요. 할 말이 없는 은혜예요. 주님의 기도소리와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는 고통의 기도가 우리에게 과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기도보다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능력이 충만하니 그 능력의 기도로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는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보아도 떠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정말 죄악에 관영하고 정말 그것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말씀을 듣다 아는데도 못 떠나잖아요. 그렇게 못 떠나는 연약한 자임을 알기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정직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판의 이야기를 농담을 했던 롯의 사위들과 또 세상의 미련을 갖고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노세철의 삶이 아닌 불과 유황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롯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 덕이고 내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 때문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야 되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고, 나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될지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안 된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할 기도. 앞으로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기도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거하는 이 땅,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로세처처럼 미련을 향해서 자꾸 뒤돌아보진 않습니까? 아니면 사위들처럼 농담도 잘하셔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청경해 보시라고요. 혹 그런 자가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빠져나가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여러분 실력 아닙니다. 저도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함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